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없는 여둠과도 같은 무덤과도 같은 아담 이후에 변화없이 의미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마치 단 한 줄기 빛처럼 그리고 생명의 호흡과 신음처럼 주일의 예배 시간이 역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하시죠? 네.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습관의 동물인지라 습관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예배 때 설교를 딱 시작하면 습관이 발동하는 것 같아요. 딱 이제 뭐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좋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바로 말씀으로 집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바로 이제 딴 생각으로 이제 아 시작됐구나 하고 빠지신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제가 끊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성찬식도 있고 또 성찬식을 맞이해서 늘 설교하던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말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가져왔기 때문에요. 오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버리시고 함께 잠시 말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최대한 목사님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력해 주셔서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에 성찬식이 있게 되는데요.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이제 잠시 후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 성찬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한 말,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는 다른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비교적 많이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특별해서이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이나 걸쳐서 굉장히 드물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말 사랑과 열정으로 그리고 고난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입니다. 특히 고린도는 당시에 굉장히 크고 또 첨단의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할 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나 혹은 유대인들의 전도를 벗어나서 정말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인들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세운 교회였고 또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에 있어서 정말 본격적인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회였어요. 중요한 교회였죠. 그런데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온갖 죄들이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꼬집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야,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죄들이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 문제가 많으면 더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처음에 그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뭐 베드로파, 우리는 난 사도 바울이 싫다.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이제 세우는데 일조했었던 아볼로를 우리는 따르겠다. 아니 다 싫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렇게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사도권을 변호하는 자신이 사도임을 설명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자신의 마음, 감정도 표현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고린도후서 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으로 여겨져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사실 고백 가운데 그런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8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했다. 9절에도 보시면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거꾸로 트림도 당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자신과 함께 했었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거든요. 질그릇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데 쓰는 내놓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접시가 아니고요. 정말 이제 흔하게 아니 막 쓰는 그런 그릇과 같이 자신들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환송이나 환대를 인정을 받기보다는 많은 경우 비난도 받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또 조롱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명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보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늘 이렇게 전도행을 다닐 때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마실 게 없어서 고초를 겪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들이 겪었던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들을 쭉 열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발전된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좀 뛰어난 철학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아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겉보기에 늘 고생하고 늘 힘들고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이 권위를 주기에 좀 부적당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것, 고린도 교회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점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할 때 보면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고백 속에 그 내용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정말 거친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의 정체는 무엇인가?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처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보배의 정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창조의 역사까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처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의미라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뭔가 정말 존재하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그런 설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로 계셨던 그분을 선언하면서 그분을 증언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말하자면 창조가 없었을 때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아무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사실 창조 이후에 피조된 우리들로서는 뭐 그때를 돌이켜온다는 것,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뭔가를 이루는 것 같고 뭔가 해내는 것 같고 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으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요 창조하지 않은 것과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 어둠과도 같은 것이요 아무 생명이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태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몇 가지 떠오르는 건 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이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정말 믿어야 하는 우리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우린 정말 무가치하구나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그런 다름이 없이 새로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창조되지 않은 그 세계와 전혀 다를 거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일들밖에 하지 않는구나 정말 가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친 거예요. 마치 첫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므로 세계가 시작되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무엇이 있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제서야 정말 존재 같은 것, 의미 있는 것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자신 안에 있다. 그분이 자신과 함께 있고 사실상 지금 연합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런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의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이제 듣다 보면 점점 이게 감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 사역자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잘 비추어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정말 곱씹지 않고 정말 차근차근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탓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아 이제 그렇구나 라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점점점 그런 부분들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세계는 자꾸 바빠지고 우리의 세계는 사실은 세속사회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속사회에 변함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를 자꾸 정신없게 만들죠. 그리고 다른 뭔가 있는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의미라 할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가치라 할 것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거 없이도 뭔가 좋은 게 있어 라고 자꾸만 우리를 현혹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우리를 만들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그 영적인 사실이 죽음과도 같은 어둠과도 같은 이 세계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하셨던 그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덤가에 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 깜깜한 어둠에 마치 손전등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그 믿음 안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무리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처럼 삶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게 잘 정하셔서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먼저 탄탄하게 확보하시고 그런 여유를 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질서 있게 정돈하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질그릇이다 이 말이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보배가 하나님의 참 만족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영광이 나타나도록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라는 그 삶의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는요. 사도 바울도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보배 그 자체이셨던 그분의 삶의 형태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보배이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질그릇의 형태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오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삶도 질그릇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의심하게 되었던 모든 삶의 그런 어려운 모습들 그 모습들을 실은 누가 더 강하게 겪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매를 맞아도요 그분이 더 많이 마셨고요 줄이셔도 그분이 더 많이 줄이셨고요 그리고 고단한 그런 여정을 겪으셨어도 사도 바울보다 그분이 더 많은 그런 여정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그 시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분명 그 강도 면에서 그 질의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삶의 모든 그런 과정들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면서도 정말 보배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거친 삶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결국 결과되어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그 삶을 우연하다, 이유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 자체가 질그릇의 형태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도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생명으로서 정말 온전 하나님의 성품을 다 짊어지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빠짐없이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다 그 모습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회피할 만한 싫어할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것, 바로 그대로 자신에게 지금 그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어둠입니다. 세계 자체는 여전히 이 세계 자체는 무덤과 같은 세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이 오긴 했지만 지금 이 세계를 완전히 변모시킬 만한 그런 형태로 온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처음 오셨을 때 요한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신 그분께서 오셨을 때, 생명이신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러하니 세상 모두가 그 빛을 알아보았더라, 세상 모두가 그 생명을 알아보았더라가 아니라 그 세상은 그 빛과 생명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사도 요한의 설명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빛에, 이 생명에 동참하는 이들을 부르시는 그 일 가운데서,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 이 죽음의 세상 모두가 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창세전에 작정하신 이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부름받을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은 어둠이요, 이 세상은 죽은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그 주님을 보배로서 안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지만, 이 무덤 사이에서 생명으로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받고요,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참 생명들의 삶의 형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 그 10절 표현 나오는 조금 이제 말에 우리 한계가 있는데요. 예수의 죽음이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딱 생각하죠. 그렇죠? 그 십자가 죽음과 또 그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분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우리를 포함한 그런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이것이 희생이 되었고 이것이 대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도 그분이 이러한 질그릇 같은 삶을 사시는 것은 또한 필연적인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어둠과 같은 또 죽음과 같은 이 세계를 끝내기 위한 그런 새로운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분이 옛사람의 그런 모든 짐들을 지시고 죽으셔야, 그것을 끝내셔야 새로운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이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그분과 같은 죽음이 있는 삶, 말하자면 다른 이의 새로움을 위해서, 다른 이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죽고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일,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다른 이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설적인데요. 이 죽은 것 같은 삶, 세상에서는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기에 새로운 삶의 모습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진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11절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의 형태, 모순적이게도 그분이 걸어갔던 죽은 것 같은 삶, 질극 같은 삶의 형태가 당연히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이 우리와 같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다가가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바로 죽음의 방식으로 헌신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 결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짐없이 불러내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차이는 여기에 있겠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말미암아 하고자 하시는 일을 불러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 신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 사실을 우리끼리 기억하거나 기념하거나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생긴 거예요. 실제 능력도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충분히 누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심의 삶을 가셨던 것처럼, 언어가 지금 모순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으심의 길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지 의지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것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진정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죽음이 반드시 여러분의 죽음이 됩니다. 그분의 질그릇 같은 삶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러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잠시 그것이 버거울 때, 잠시 그것이 힘들 때, 그때 이 약속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아 맞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아 내가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전파한다 라고 말하면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막바지에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모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설명하셨잖아요. 씨가 썩어야 생명을 맺게 됩니다. 이 모순은 여러분 그냥 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정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했을 때 여기에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을 시행하게 되면, 빵과 포도주를 먹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어 맡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이런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계속적인 그런 설득입니다. 나는 지금 영광스럽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그런 질그릇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 때문이다. 그럼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우리와 같이 온전히 이해하여서 너희에게도 생명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우리를 이해받지 못하면, 조금만 우리에게 어떤 부당한 비난이 주어지면 너무 쉽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손을 떼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정말 가진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겠죠. 그분의 죽음이 진정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다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결코 멈추지 않고 다시 뚜벅뚜벅 그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혹은 뭐 어떤 권세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세워지거나 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강해집니다. 그의 죽음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강해집니다. 그 죽음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땅에는 교회의 은혜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도 다릅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것인가, 비록 그로 인해서 어떨 때는 공격을 당하고 어떨 때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로 말미암아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을 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영광이라는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항상 면밀히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아가서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여러분이 나를 질긋이라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나에겐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은 참 보배를 품고 있는 영광의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필연적인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끝까지 그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이 현장교회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와 하나라고 하신다면,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분이 보이셨던 질그릇과 같은 그런 죽음의 삶, 참 생명으로 나아가기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습을, 그 죽음의 모습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뒤에 이어질 누리게 될 참 생명의 맛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 이유도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었음을 재확인하고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질 그 죽음의 길, 죽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사 이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때로는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죽음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었사오니 그 됨을 믿음으로 이제 경험하도록, 삶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